시편 78편은 역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출애굽하는 때부터 사무엘 상까지 이렇게 아마 그 역사를 다루는 범위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민수기, 그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다라고 그 앞에 말씀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37절부터 39절 말씀. 왜 그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냐면 3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함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 정함이 없으면 그렇다. 또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신실하시고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배반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여러 번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54절, 55절 말씀이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셨고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절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이 그러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접속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쁜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반대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가 좋은 내용이면 그러나 뒤에는 나쁜 내용입니다. 그 앞에가 나쁜 내용이면 그러나 뒤에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그러나는 나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54절, 55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소의 영역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 시온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55절 보니까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후손들도 그렇지 않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그 산당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네. 계속 그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며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를 이렇게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뻔히 결론이 결과가 그런 것을 알면서 왜 자꾸 등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앞에 가고 반항하고 이러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실로를 떠나셨다라고 오늘 6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냐 이 말이죠. 에스겔 10장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다고 했어요. 마치 떠나는 장면을요 그림 언어처럼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쭉 떠나시어 떠나시다가 동쪽 문에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다가 또 예루살렘 산에 계시다가 이렇게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마치 그림 언어처럼 하나님이 그냥 쉽게 떠난 게 아니죠. 그냥 머뭇머뭇 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이여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6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집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왜 지지? 그래서 실로, 그 당시는 이제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면,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처음에는 법궤가 이렇게 오니까 블레셋 쪽에서 긴장을 했습니다. 와, 여호와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다 하고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김 당했다. 오늘 60절 61절 이야기가 그겁니다. 실로 성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사무엘상 4장 21절에 엘리의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에 비느하스 아내가 아기를 낳고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가봇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떠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있는지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백성들은 칼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엎드려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가봇이라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난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 6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유혹되게 하셨도다.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빼앗김 당해서 블레셋 신 앞에 다곤 신전에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듯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기면 자기 신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을 자기 신 앞에 포로로 잡아온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으니까 그 법궤가 블레셋 신인 다곤 신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을 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곤 신이 엎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또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감당하지 못하고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67절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랬어요. 원래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빼앗김 당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시온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올 지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을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상한 불륜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 베레스가 룻기 4장에 바로 다윗의 족고 윗선에 맨 먼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베레스로부터 쭉 해서 예수님이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구나. 창세기에 요셉이 성공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곧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는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이상하게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레스가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이 낳고 람이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이 나선을 낳고 나선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오실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오셨다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까지 사용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줄기,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을 택하였습니다. 그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70절에 보니까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맨 막내,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약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야곱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사무엘 상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계속했지만 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도 또 그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거기에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작았던 유다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8명의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가장 보잘것없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예,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들을 기르게 하셨고 그들을 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도 연약합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넘어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더 분명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심이 있겠습니까? 넘어짐 속에서도 이런 사랑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